WGN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를 팬데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느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오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모세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그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세상죄로의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조만간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다닐 때는 아무 염려 없었는데 이제 떠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그들을 하늘 처소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다. 많은 저택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자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단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을 미래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상관이 없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저택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요한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의 이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본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증거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 집은 신부다. 결국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로 보이겠죠. 주님 볼 때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자신의 신부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살 집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일곱 지향을 가득 담은 일곱 허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더라.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이런 노래를 배운 적이 있어요.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훗날에 훗날에 니녀 내녀 니녀 내녀. 저는 이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르쳤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문에는 열두 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세 개, 북편의 문이 세 개, 남편의 문이 세 개, 서편의 문이 세 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한 스타디온이요. 이게 마일리지라면 8분의 1마일입니다. 이것을 1만 2천 스타디온을 마일로 계산하면요, 약 1,500마일 정도 됩니다. 1,500마일이면은 저기 저 플로리다에서 말이죠, 나이아가라까지 또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덴버까지 이 정도 이르는 큰 도성입니다.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500마일이에요. 이게 엄청나죠. 그때 되면 뭐 중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높이도 1,500마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래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이건 100% 24K가 아니죠.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자, 이 기초석이 보석입니다. 들어보시면 이 보석은 지금 여러분 보지 못한 게 많을 거예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야, 여러분 이렇게 큰 도성에 말이죠. 한 면에 문이 세 개씩 열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둥그런 문인데 진주 하나입니다. 진주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진주로 뭐 장식들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아, 이게 왜 진주문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진주문일까? 예루살렘 도성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도성에 있는 그 문이 왜 진주문일까? 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진주라는 거는 그 조개 속에 여러 가지 뭐 돌멩이나 유리조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그 조개 살을 그냥 이렇게 찌르니까 계속해서 조개는 아픈 가운데 그 진액을 내게 돼 있죠. 계속 진액을 내면은 그 불순물 위에 그 진액이 쌓이고 동글동글하게 돼가지고 아 그것이 바로 진주가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지하교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받고 있어요. 모슬렘에 있는 성도들, 뭐 이란이나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저 아프리카에도 뭔 말이죠.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죠. 그런 사람들, 핍박 속에서도요, 그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옛날에 그 이북에서 26년 동안을 정말 기도하면서 이 풀뿌리를 캐먹고 그 다음에 풀잎을 먹으면서 26년 동안을 견디면서 말이죠. 그냥 서가지고 막 몸을 흔들면서 어떤 기도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 은혜로 중국으로 탈출하게 됐습니다. 26년 동안을 계속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누가 와서 물었어요. 그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또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매님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님 말이 말이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망국가 편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기도합니까? 대부분 요즘에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그래서 옛날에 그 이북에 가서 어떤 선교사가 녹음을 해왔는데 말이죠. 녹음을 해왔는데 예배 드린 장면이 있어요. 뭐 몇 사람 안 되죠. 비밀에 예배 드리는데 그때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뭔가 하면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이 찬송 여러분 아시죠? 그 찬송을 부르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들켜가지고요. 그들 모두가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그 아스팔트 공사하는 그 롤라 있잖아요. 롤라로 완전히 오징어처럼 돼가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정말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진주.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진주처럼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문은 진주문은 둥그런 문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치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차,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 저택이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 하늘집은 뭐 집을 살 때 내는 세금도 없고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도 없고 또 재산세도 없고요. 거기 뭐 전기세, 뭐 수도세, 가스세 이런 유틸리티 비용도 들지 않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주 풀입니다, 풀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서 집이 없어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 집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 저는 이 장면,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바티칸에는 교황이나 사제들과 주교들과 또 그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또 배교한 하나님의 종들과 배교한 크리스천 이런들,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강의도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볼 수가 없죠. 이걸 봐도 이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학자들이 뭐라고 하면은 이새 예루살렘 도성은 이거는 하나의 비유로 얘기한 거지 이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다시 오게 해서 함께 살게 하겠다. 자, 이게 언제가 그렇게 될까요? 근데 성령께서는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게 되는 날이 언젠가,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날을 그리스도의 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공중에 나타나서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는 날이죠. 아, 그게 그리스도 날이고, 또 쉽게 얘기하면 휴거의 날이죠. 그는 그날을 휴거의 날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 날과 그 그리스도의 왕국,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세우실 왕국, 이두 가지를 두고서 명했습니다. 명령을 했어요. 뭔가 보세요.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 나타나실 때죠. 그리스도 날, 휴거의 날이죠.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 천년왕국이죠.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I charge you 그랬어요.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사실 뭐 기복적인 그러한 말씀, 번영신학을 전할 땐 사람들이 많이 가죠. 많이 갑니다. 그 선생들을 많이 둡니다.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듣기 싫어합니다. 뭐 말씀이 반역해 주느냐? 지금 당장 급한데, 진리로부터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또그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다 가르치셨습니까? 사람들이 별로 듣기 싫어합니다. 무슨 뭐 이벤트 같은 거 좋아하고요. 여러 가지 교제를 좋아하고요. 어떤 행사를 좋아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은 별로 듣기 싫어하죠. 예, 싫어하죠. 아니, 세상 공부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막 혼나니까 할수 없이 가는데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서 안 온다고 그래서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강제로 못 오게 오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성경 한 구절 읽고 사람 말 많이 하는 거 재미나죠? 예화 많이 들고요. 그거 좋아하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옛날 얘기 같은 거.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정신을 차리고, 너 목회자, 너 목사 디모데야, 너는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야 된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 다 떠날지라도 너는 끝까지 한 사람까지 한두 사람 남을 때까지 이 말씀은 전해야 된다.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목회자가 앞서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제자들 앞에 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시는 거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밖에 나가서 주님이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새들이 와서 먹는 걸 보고 씨를 뿌리니까 어떤 씨는 새들이 와서 먹었다, 길거리에 쓰러진 거, 이렇게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회 사람들하고 제가 큰 교회 사람들인데 저를 초청해가지고 멕시코에 일일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말이죠. 가서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그 젊은 아이들이 너무 기뻐서 돌아왔어요. 그게 오면서 버스 안에서 말이죠, 그 인도자 되시는 분이 그 간증을 시키는데 이 젊은 애들이 거의 뭐 이구동성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우리가 제자 훈련 많이 받아봤지만 오늘 진짜 제자 훈련 받았네. 제자 훈련이 뭡니까? 목회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 같이 데리고 나서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혼들 영혼을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전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 박해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도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이 그 베레 지방까지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요. 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나깨나 기다리는 거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들이 이제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노심초사 자나깨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요, 그들에게 그들의 심정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 휴거의 날이죠. 오신과 그 앞에 우리가 모이는 일,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올라가가지고 그 앞에 모이는 일이죠.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옛날에도 그 보면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뭐 10월 28일인가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밤 12시 오신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미혹을 당했겠죠. 예? 그렇죠.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은 미혹당할 일도 없죠. 자,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이걸 얘기했어요.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배교를 falling away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즘 다 떨어져 나갔죠, 많이. WCCW, NCCK? 이게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게 배교입니다. 말씀으로 떨어져 나가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아닙니까? 떨어져 나간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그 배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미 배교가 일어났죠? 그리고 작년 6월 23일에 종교 통합이 서명을 하려고 했는데 팬데믹 때 못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캐톨릭과 모슬렘이 모여가지고 모든 종교를 이미 통합했습니다. 뭐 WCCW, EA, NCCK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배교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배교가 필요합니까? 로마 캐톨릭교는 이미 배교한 지 옛날이고요. 저게 바벨론 종교에 연합했잖아요. 배교한 지 옛날이죠. 그래서 창녀라고 그런 거죠. 자, 이 일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드린 대로 배교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상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창녀교회, 로마 카톨릭과 함께 배교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소수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 외에는 뭐 다 이렇게 됐죠. 로마 카톨릭은 종교를 통합하기 전에 WCC, WEA, NCCK를 통하여 대부분의 교회들을 배교에 동참하게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잘 알죠. 딥스테이트, 뉴월드 오더,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온 세계를 통합하는 거. 온 세계를 통합하는 거. 그런 세력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거대한 조직이 온 세상 나라들을 접수했어요. 이미 다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노예로 만들었죠. 이걸 요즘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까지도 이미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딥스테이트에 지금 완전히 들어간 지 옛날입니다. 이게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서 적그리스도 곧 나옵니다. 이제 그 사탄에 속한 정사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온 세계를 접수하고 장악하고 있는 거. 이걸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 옛날에 그 이스라엘도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참 진리를 찾지 않고 공의를 구하지 않고 그 선지자 예레미야 때 말이에요. 예레미야 한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배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배교한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러다 너희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뭐 먹고 사는 일 뭐 괜찮으니까 알 수가 없어. 그 세력, 그 사탄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간 거,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미국도 보세요. 뭐 햄버거 먹고 코카콜라 먹고 그냥 뭐 이렇게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죠? 만족합니다.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놨죠, 지금. 이게 우민정책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게 뉴 월드 오더 세력이 하는 게 바로 사람들을 우민, 아주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요. 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만드는 거죠. 완전히 그 자기네 정부에 완전히 의존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은 잠시 막는 자가 있어서 당장은 지금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막는 자가 있지만은 이게 조만간 옮겨지게 되게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은 누가 잠깐 막고 있습니다. 잠깐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래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무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 당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셨어요. 그 바벨론이 통치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통치하게 된 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 시작이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바벨론으로부터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죠. 메데 파사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죠. 이걸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로마가 이제 결국은 열 나라로 쪼개지는 거,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그때가 되면은 온 세상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줬는데요. 그 열 나라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열 뿔을 가졌죠. 열 뿔인데 그 뿔 위에 왕관을 씌워줬습니다. 이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 열 왕들을 세우고 잠시 동안 그들을 왕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들을 제치고 독재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꾼 아주 무서운 꿈 말이죠. 큰 형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언제고 얼마나 휴거가 가까웠고 얼마나 대환란이 가까웠고 얼마나 천년왕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그 꿈은 이러하오며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서, 그게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이 그때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죠. 왕 앞에서 설명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 이게 메데 페르샤죠. 메데 파사죠.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왕국, 셋째 왕국, 이건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제죠. 그리스. 그 다음에 메데나라는 다리오, 페르시아는 고레스죠. 그리스가 노스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그 다음에 넷째 왕국, 이게 로마입니다.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을 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그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 보셨으니,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찾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지금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 로마가 다 나뉘어져 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는 강한 나라, 일부는 약한 나라, 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유럽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온 나라 보세요. 이제 적글스가 통합하게 되면은 결국 그 열 나라가 열 발가락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는 이미 망했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이들 왕들의 때, 그 열왕, 이들 왕들의 때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열 왕국을 통치하는 그 왕국, 그렇죠? 대환란 때죠. 이들 왕국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 이게 천년왕국이죠, 세우신. 이미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된 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 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왕국은요, 영원한 왕국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세상 나라들, 유엔을 다 타파해버리고요.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주님이 정치, 경제, 문화 이것들을 다 통합하시고요. 참 의의 왕, 화평의 왕이 통치하게 될 때 이 왕국은 아무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원 무궁한 왕국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뭐란가 하면은 이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 그러니까 산에서 돌이 딱 떨어지더니 말이죠, 그 발꼬락을 친 거죠.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그걸 봤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이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기도할 때. 다니엘의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요,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청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니엘 앞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기 부하들로 하여금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했어요. 당시 온 세상을 통치하던 바빌론 왕이 포로로 잡혀온 청년 다니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는데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황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제들과 목사들과 교인들 중에 다니엘을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읽은 이 말씀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구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겠구나. 이걸 믿고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볼 때, 산돌이신, 예수님이 산돌입니다. living stone이죠.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교한 세상 교회들과 나라들을 산산조각 내며 심판하시는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는 너무도 절실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절실한 마음이 생깁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때가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때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돌이 산에서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 돌이 세상 나라들을 산산조각 내신 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들로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지체들이 휴거됐다가 그와 함께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상이 다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고 그 돌을 친, 그 형상을 친 돌이 온 세상에 태산을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그 천년왕국 때 우리가 받을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살아있는 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산돌입니다. 주님이 진짜 원래 산돌이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사탄이 만드는 거 다 없어집니다. 그 형상을 친 돌은 우리 주님이죠. 또 성도들이죠.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온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울 거란 말이죠. 이게 수천 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준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제 뉴 월드 오더,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이 세력들, 이 세력들이 이미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영원히 통치할 것 같지만요, 이제 조만간 그들은 이제는 주님에 의해서 다 소멸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옛날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만을 고대했고 주님이 오셔서 함께 주님을 만나서 혼인 잔치하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소망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이 소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마지막 때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전혀 뭔지도 몰라요. 휴거가 뭔지도 모르고 대환란이 뭔지도 모르고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도 모르고 아 그러면서 또 신천지는 잘 쏘가 넘어가요. 이거 참 정말 그 미혹입니다. 이게 신천지 그럼 뭐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또 신천지냐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모르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짓을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통 그 전도하러 보냈다고 그래. 전도하러 보낸 게 아닙니다. 그래 네가 가라. 가서 저들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저주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참 오시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요. 앞으로 될 일을 알지는 못하는 이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들은 혹시 소경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소경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저 둘을 그대로 두어라. 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구덩이가 뭐죠? 지옥구덩이죠. 이런 시대예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WCC나 WEA나 NCCK에 속한 교회에 있다면은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티칸에 속한 교회에 있습니까?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사랑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톨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나 차별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는 자 아니라. 버리는 게 뭡니까? 하늘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란 말이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별로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13가지 죄가 박혀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모르신다면 마가복음 7장을 읽어보세요.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과 가늠과 음행과 뭐 도적질과 살인과 이런 것들 13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살인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 살인은 모든 사람 속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의 피가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죄들을 제거합니다. Take away.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은 세상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합니다. 율법 시대에는 죄를 지어서 자기 대신 죽을 희생제물을 가져가면 그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뿌리면 자기가 지은 육신적인 죄만 용서받지만요 그 안에 이 양심 속에 있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 그래서 그들은 죽어서 하늘도 못 가고 지옥도 안 가고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지하에 있다가 주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들이 마침내 일어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알기 원하시면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경을 보던 백부장과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요. 이 예수란 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지금 그럴 때 오늘은 지금이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한 구세주로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여러 번 모셔드리면 모든 죄가 제거될 때 그 증거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천국관과 마찬가지로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이루어져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생활은 이 땅에서부터 하는 거죠. 죽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긴가민가 하시면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정말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양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임할 때 환난 거기 들어가지 않고 휴거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천년왕국 때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러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아주 너무나 쉽게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나가지고 구원받는 걸 어렵게 해놔가지고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어려운 줄 알아요. 하늘 가는 게 어려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구원의 복음을 사탄의 종들이 다 이것을 버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을 때고 은혜받을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아 오늘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고 휴거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지각이 열려서 깨달으신 분들 축복하시고 더 잘 몰랐지만 오늘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하신 분들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옛날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주님이 올라오라 할 때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된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